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으신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의 성품 담기 말씀 시리즈의 우리 세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을 담기 위해 나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두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시리즈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에 우리가 살펴본 바는 첫 번째 말씀에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은 그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합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같이 살지 못하는가? 그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로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죄가 되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도 그렇고 또 그리스 말에도 그렇고 다양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 말에 많이 쓰이는 죄의 표현으로는 아디키아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행악하다,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다, 뭐 부정을 저지르다 이런 용어로 쓰이는데 그거 이외에도 하마르티아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관역을 벗어났다 그런 뜻으로 이 하마르티아는 인생 인간의 어떤 본성에 우리 본성은 항상 하나님께로서 벗어나서 악을 행하는 그런 본성적인 초점에 이제 그 용어가 맞춰져 있는가 하면 아디키아라는 말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그런 죄 여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우리가 또 인식하는 죄는 어떻게 보면은 남에게 해를 끼쳐서 내가 감옥에 가거나 뭐 뭔가 잘못했거나 이런 것들만 우리가 죄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어떤 그런 죄는 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행하는 악행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것, 관역을 벗어나는 그 목적에서 이탈하는 그삶 자체가 죄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같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은 특별히 기록된 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조차도 상상조차도 할수 없다. 그게 우리가 죄악된 인간의 본성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10절 말씀해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깨닫게 한다. 달리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졌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로, 딱두 그룹으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한 그룹은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죽은 자, 죽은 사람, 이런 표현이 많이 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을 이 성경적인 용어로, 전문 용어로는 육에 속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으신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죽은 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 같은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또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굉장히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게 보이는 이유가 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데 그들은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이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눈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으로 판단할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죽은 자 그룹에 속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자는 누구인가? 성경이 말하는 산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 즉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산자가 되고 누가 죽은 자가 됩니까? 그 분류의 기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가 그가 하신 일과 그가 가르친 내용과 그가 전하는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산자로 분류되는 산자의 그룹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그리고 이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우리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단계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단계, 달리 표현하면 죽은 자였던 자가 이제 산자의 그룹으로 옮겨지는 그 단계를 구원의 단계로 표현한다면 첫 번째 구원의 단계는 부르심, 뭐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에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전하는 그 말씀,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식을 듣는 순간, 우리가 교회에 가서 그럴 수도 있고, 누가 전도자를 만나서 그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가족들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이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처음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는 순간을 부르심의 단계, 소명의 단계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을 접했으면은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을 들어보고 또 그것을 곱씹어보고 내가 여러 가지로 한번 또 다른 책도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한 결과 아, 정말 그렇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와서 내가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그런 우리 이제 단계들이 있죠. 그때는 내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 이때까지 죽은 자로 살았지만 산 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단이 거듭나는 그런 과정, 달리 표현하면 중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그런 거듭나는 그런 과정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는 죽은 자였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자로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죗값을 예수님께서 치렀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 봐준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칭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되어서 산자의 그룹에 속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해야 되는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는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한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세상에 두 부류로 구분할 때는 죽은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 산자와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 산자의 그룹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교회에서도 그런 분류를 하죠. 아, 저 사람은 초신자다.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장로다, 집사다. 물론 이 직분이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그 사람에게 그런 직분을 줬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전제할 때에 실제로 교회도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도 두 부류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다양하게 구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성경은 주로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해요.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하면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특히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건 조금 이따가 우리가 다시 보기로 하고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지금 고린도전서 2장을 읽지 않았습니까? 다음 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할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바울이 고린도, 자기가 세운 이 고린도 교인들에 향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내가 신령한 자,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같이 대하지 못해서 너희들에게 말할 때,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저주로 먹인다.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들이 몇 가지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어디에 속한 그리스도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먼저 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영적 어린 아이예요. 영적인 어린 아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린 아이를 보면은 아주 해맑고 천진난만한 건 있지만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누군가가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는 건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어린 아이가 돼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바울의 말을 빌자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저주로밖에 먹이지 못한다. 밥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저주라는 것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아주 초보적인 말씀 형태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환해서 바꾼 그런 표현을 바꾼 그런 말씀이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이해가 잘안 돼서 쉬운 성경이나 이런 걸 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접하기 쉽게 있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이제 이 말씀을 보는 것 같이, 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잘 못해서 아주 초보적인 그런 것들도 설명을 들어야만이 겨우 깨닫는 그런 사람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오는지, 아니면 그 말씀이 읽기는 읽지만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좀 보충 설명을 들어야만 아는지, 이런 판단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수준의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그런 판단이 서겠죠. 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세상과 자기 사랑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과 자기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 가운데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 세상에서 보는, 이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종교 생활은 하지만 말씀대로 스스로는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홀로 설수 없어서 늘 다른 어떤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다른 용어로는 소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다른 그리스도인이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이 사람은 늘 도움만 받아야 되는 소비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거듭나서 뭐 중생은 했지만 성화의 초기 단계에서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표현해 빌자면 신령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의 특징이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실제로 신령한 자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과 경험, 이게 영적인 지식과 경험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말씀을 기초로 해서 판단할 수도 있고, 또 그의 생활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비판이나 판단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 또 이런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신분과 자기의 삶의 목적이나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되는 그런 사명을 확실히 숙지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믿음 가운데 서서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도와줄 수 있는 생산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설 수가 없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홀로 자기 믿음 가운데 서서 성장하고 남을 도와주기까지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그룹에 속해 있는가, 물론 이두 가지로 딱 나누어서 구분할 수는 없지만, 계략적으로 나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속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그래도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속성을 더 많이 갖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아니면 나는 뭐 70%, 30%, 아니면은 뭐 45%, 55%,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어디에다 속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그룹에 속한지 그런 어떤 기준이 서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분류해 보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이 말씀 시리즈를 우리가 배우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고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아야만이 얼마나 더 노력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분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삶의 목적은 우리가 이 구원의 단계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거듭났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지금부터 남은 우리의 생애는 할수 있다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그런 삶. 이것을 전문 용어로 성화의 과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닮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 과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능한 많이 완벽하게 닮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과정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젊을 때 예수님을 믿었든지 또 연로해서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든지 노년이 되어서 믿었든지 장년이 되어서 믿었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노년이 되어서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고 약해지고 병들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그런 속성은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성화의 과정,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은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완벽히 닮는 그런 목표만 있지 우리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나는 내 생각에 내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속성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그 속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서 영에 속한 자의 속성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내가 이 육신에 속한 과정이, 육신에 속한 그런 성품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이 더 노력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어떤 분량이 목적으로 우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의 속성을 영에 속한 자의 속성으로 바꾸는 그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디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를 평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살았고, 나는 그래도 남들이 나를 평가할 때잘 평가하니까 나는 그래도 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내가 가능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내 속에서 세상 사랑이나 내 자기 자랑이나 이런 것들에 더 많이,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해서 내가 아직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차이점들을 극복해서 내가 아직도 세상 사랑, 자기 사랑하는 그런 속성이 많다면 그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속성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품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 같은 삶, 예수님의 인품을 담고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아직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속성이 많이 남아 있다면,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 이런 어떤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버려야 될 그런 대상이 될 거고, 또 우리 가운데서 새 사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 것이 부족하다면 그런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그 마음들을 내 마음속에 더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의와 진리와 거룩, 하나님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달리 표현하면 예수께서의 모습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변화하고 자라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묵상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내가 어디쯤 와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이 남은 여러분들의 생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경험하시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내 가운데 아직도 이런 세상적인 속성이 많이 있다면 이 속성들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그리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결단 여러분들도 새사람으로서 이제는 신령한 자에 속하기 위해서 제가 자라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통해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온 구역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한 단계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서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